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19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심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미국 이민자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민에 강경한 보수주의자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 체류자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약 4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의회의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해 공화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19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4%, 내년에는 3.6%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당초 전망치에 비해 0.2%씩 낮춘 것입니다. IMF는 그러나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3%로 종전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도 6%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중국의 막대한 자원 수요에 의존해온 브라질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는 이와 함께 미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도 각각 2.6%로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 낮게 잡았습니다. IMF는 미국의 달러화 강세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부문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핵 합의 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TV는 19일 하메네이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 서한에서 핵 합의가 이행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의 제재가 해제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로하니 대통령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하메네이는 그러나 핵 문제 등 여러 현안들에 있어 오만한 국가들, 특히 미국의 기만과 배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아울러 상대 측이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한 최근 발언들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비난하면서 일부 이란 관리들조차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초 물러나면 미국이 합의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 원유 시추와 관련해 19일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석유 시추선이 양국 간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석유 시추선이 활동을 중단하고 문제 해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베트남의 통킹만 부근에 원유 시추선을 설치해 탐사 작업을 벌였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연간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하고 있지만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에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대 부근에서 중국 어선이 베트남 어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반중국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련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포함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도쿄에서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한국의 미래를 응시하며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것에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잠 푹 주무셨습니까? 잠을 제때 잘 자는 것, 건강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언제, 얼마나 오래 자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요. 잠의 질도,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숙면에 대한 의학 정보가 소개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을 깊이 잘 자는 것, 이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숙면을 취하는 동안 뇌에서는요,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청소되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해요. 마치 뇌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인 거죠. 이 쓰레기가 쌓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청소되지 않으니까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험용 쥐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아직 못하는데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치매 치료에 희소식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연구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푹 주무시는 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하 4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0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 영하 19도에서 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겠는데요.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6도 예상합니다. 개성 오전에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소식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폴리스가 부릅니다. Every Breath You Tak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이란 정부가 자국의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 자국의 미사일 개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란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이란 핵 합의 이행에 따라서요,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가 해제됐는데요. 바로 하루 만에 또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는데요.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란 국방부가 미국의 새 탄도미사일 제재에 대한 반응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예, 호세인 드흑한 이란 국방장관이 자국의 탄도미사일 계획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는 미사일 개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세인 자베리 안사리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 별도의 성명을 내놨는데요. 미국의 새 제재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이 자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관련된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불법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하는 이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이란이 이런 결의를 어기고 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고요. 미국이 이번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새로운 미사일 제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고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제재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새 제재 대상은 이란의 기업과 개인 등 모두 11곳입니다. 이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란이 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재료 등을 획득하는 데 연루됐는데요. 아랍에미리트 공화국과 중국 등을 거쳐서 은밀하게 관련 재료 등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새 제재가요. 앞서 이란 핵 합의로 있는 핵 관련 제재 해제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 등에 국한된 겁니다.
네.
예, 때문에 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이란의 핵 관련 제재 해제로 인한 효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와 관련해서 이란 정부가요, 이 핵 관련 제재 해제와 동시에 외국에 동결돼 있던 자산 일부를 또 성공적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나요?
예, 그렇습니다. 발리올라 세이프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과 일본, 독일, 아랍에미리트부터 그동안 제재로 인해서 동결됐던 자산을 이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이프 총재는 제재 해제로 이란 정부가 외국에 있던 자산 320억 달러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날 이체받은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세이프 총재는 320억 달러 가운데 280억 달러는 중앙은행으로 회수되고 40억 달러는 국고로 귀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이 자산은 해외의 안전한 계좌에 계속 보관하면서 이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것 같을 때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이란이 제재가 풀리면서 석유 수출에 대한 제한도 풀린 것인데 뭐 석유 증산 입장도 밝혔다고요?
예, 이란 정부가 이미 예고한 조치인데요. 하루 원유 생산량을 50만 배럴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 증산 이전에 하루 3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이 중에 100만 배럴을 수출했었는데요.
네.
예, 이란의 증산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요, 제재 해제에 맞춰서 또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당부를 했네요.
예,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이 제재 해제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예, 이란은 이 로하니 정부 들어서 서방과의 핵 협상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혔었는데요. 하지만 이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협상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로하니 대통령은 테헤란을 방문 중인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도 만났는데요. 이 대량살상 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련국들이 핵 합의를 지키는 한 이란도 합의를 계속 준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조치를 환영했죠.
예, 이란 국영 텔레비전이 19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하메네이는 이 서한에서 이 서방 국가와 이란 간의 핵 합의 이행에 따른 이 국제사회 이번 제재 해제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네.
예, 하메네이는 하지만 이 오만한 국가들, 특히 미국의 기만과 배신을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혀서 이 서방 국가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예, 특히 최근 2, 3일 사이에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한 발언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 서한에서 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는데요.
네.
예, 하지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걸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요, 25년 만에 최고로 낮았다고요?
예, 중국 국가통계국이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예,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6.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 7%대 밑으로 내려간 건데요.
네.
예, 이 1990년에는 중국의 태난먼 사태로 불안감이 조성됐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 등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때문에 3.8% 성장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줄곧 7%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6%대로 내려온 건데요.
네.
예,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이런 위축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뭐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이 두 자릿수 10%대 성장을 유지해 왔었는데
네.
이제는 중국 경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예, 전문가들도 이번 성장률 발표를 이 고속 성장을 해왔던 중국의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저속 성장 시대로 진입했다는 신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예, 중국 정부도 앞서 이제는 이 중저속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이 적절한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6.9% 성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국 정부가 당초 제시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예,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그동안 7%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정확히 7%로 못 박았던 건 아니고요.
네.
예, 7% 안팎의 성장을 목표로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통계국의 이 발표 후에도 6.9% 성장은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외부의 반응은 좀 다른데요. 이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앞서 세계은행은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9%로 낮췄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부진으로 인한 우려를 가장 큰 변수로 꼽았습니다. 또 올 초에 중국에서 경제 불안감으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시아 소식입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비행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 중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예, 필리핀 민항청이 남중국해 파가사 섬의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민간 항공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가사 섬은 영유권 분쟁 도서인 스프레틀리 군도의 섬 중에 하나고요.
네.
예, 중국 역시 중예다오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섬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민항청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불법 행위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중국이요 스프레틀리 군도의 또 다른 섬에 건설한 그 인공섬 활주로에 항공기를 착륙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필리핀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자, 필리핀의 이번 민항기 추적 시스템 구축이 이와 관련된 걸까요?
예, 필리핀 정부가 직접 그렇게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대응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시스템이 민간 항공기를 추적하는 것이라면서 이 하루 평균 200편의 민항기가 통과되는 이 스프레틀리 제도 상공의 비행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 항공기도 해당 상공을 거쳐서 이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활주로에 착륙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민항기들을 추적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발하고 있나요?
예,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중국은 필리핀이 민항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이 중예다오를 포함한 스프레틀리 군도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필리핀이 이곳을 점거하고 벌이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필리핀은 과장된 말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박영사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소송을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또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약 2주 뒤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유세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서 올해 아카데미상 주요 부분 후보들이 백인 1세인대 항의에서 이 시상식 불참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에 대한 상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연방대법원은 화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오바마 행정부가요 지난해 말에 대법원에 상고한 후에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할지 또 한다면 언제가 될지 관심의 대상이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초에 끝나기 때문에 과연 임기 안에 결정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었고요. 게다가 이민자 문제가 올해 있을 대선의 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 대법원이 심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이 이민개혁이었는데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니까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수적인 공화당이 반대로 의회에서 이 이민개혁법이 나올 기미를 보이질 않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미국 내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에서 약 4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예, 불법 체류 청소년과 합법적 체류자의 부모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일 때 미국에 온 청소년들은 추방이 면제되고요.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의 부모도 범죄를 지은 적이 없이 5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으면 추방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주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게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26개 주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의 이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중지시켜달라는 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자,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 시행은 연방정부의 영역으로 주들이 연방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무부를 통해서 항소했습니다.
네.
하지만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 역시 지난해 11월에 1심 법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죠.
네. 그래서 법무부가 이 또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베를리 연방법무차관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하급법원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을 가로막았고 이는 사법부의 권한에 위배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 같은 판결로 연방정부가 국가의 이민법을 이행하는 것을 주들이 방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반대 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으로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국가의 이민정책과 법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조처인 만큼 의회에서 관련 법을 마련해야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측은 이민정책은 연방 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주가 소송을 제기할 이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심리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예, 연방대법원이 오는 4월에 심리를 시작해서요.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이요, 18일이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었습니다.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이끈 킹 목사를 기리는 날인데요. 이날 많은 미국인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하죠.
예,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도 워싱턴 DC 한 초등학교를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이 시금치를 심었다고 합니다. 색다른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들은 마틴 루터킹 기념일에도 변함없이 선거 유세 열중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후보들 동향부터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 후보들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베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전날인 일요일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TV 토론회에 참가했는데요. 다음 날인 월요일 세 후보 모두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콜럼비아를 찾아서 주 의사당에서 열린 킹 목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콜럼비아 주 의사당이라면은 지난해에 또 뉴스의 중심이었던 곳이죠. 50년 넘게 의사당 앞에 휘날리던 남부연합기가 논란이 되면서 결국 이 남부연합기가 철거되기 이르렀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 6월에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백인 우월주의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범인 딜런 루프가 남부연합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남부연합기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습니다. 이 1860년대 노예제 폐지에 반대하는 남부 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네.
그런 남부의 상징처럼 돼 있는 남부 연합기는 인종 차별을 상징한다는 거였죠. 결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사당 앞에 있던 남부 연합기는 지난해 7월에 철거됐습니다.
네. 그런 자리에서 흑인 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킹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린 거네요.
예. 킹 목사의 노력에 힘입어서 1960년대에 민권법과 투표권법이 제정됐는데요. 자, 이 법에 서명한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린든 존슨 대통령이었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또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 클린턴 후보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킹 목사 등 이 민권운동의 영웅들이 한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는 또 이날 기념식에 이어서 흑인 민권단체 이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가 이끈 시가행진에도 참가했습니다.
네, 뭐 다들 바쁜 하루를 보내는데요. 또 각 다른 주로 이동을 해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하죠.
예, 클린턴 후보는 월요일 오후 중서부 아이오와주를 찾아서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설하려는 방안을 설명했는데요. 이 보험 가입자들이 1년에 3번 본인 부담금 걱정 없이 진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그런 골자입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는 이날 남부 엘라베마주를 찾아서 최저임금 인상과 대학 등록금 무료,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 계획 등에 관해서 연설했는데요. 화요일에는 아이오와주에서 또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는 예비선거 초기 경합주인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후보들의 동정도 살펴볼까요?
예,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월요일 버지니아주의 보수적인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을 찾았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넓히려는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네.
리버티 대학교는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화요일 아이오와주에서 또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네, 이 최근 트럼프 후보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테드 크루즈 후보의 지지 기반 역시 복음주의 기독교 유권자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크루즈 후보는 전국적으로는 트럼프 후보에 뒤지지만 아이오와주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월요일부터 뉴햄프셔주에서 나흘 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며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월요일 과거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을 기부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보수성의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두 후보가요 서로 이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죠.
예, 그동안 두 후보는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왔는데요.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바짝 추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최근 크루즈 후보를 가리켜서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뭐 그런 비난의 글까지 인터넷에 올렸고요. 크루즈 후보가 캐나다에서 태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루즈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다면서 일축했고요. 미국인들이 이 지지율 조사 결과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한 후보를 뽑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수상 후보들이 지난 13일에 발표됐는데요. 감독상하고 남녀 주연 배우상을 포함한 주요 부문 후보 20명이 모두 백인이어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발표가 나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고 있네요.
예, 이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오스카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지난해에도 주요 부분 후보들이 백인 일색이어서 논란이 됐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여서 흑인 영화인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거부하겠다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28일에 열리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시상식 중계방송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뭐 지난해도 비슷한 운동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또 유명 영화인들이 동참해서 더 시선을 끄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유명 흑인 감독 스파이크 리와 흑인 여배우 제이다 핑킷 스미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아카데미상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월요일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킹 목사의 기념일에 맞춰서 시상식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스파이크 리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오스카상 후보가 또다시 백인들 뿐이라며 흑인 후보들의 피부가 백합처럼 하얀 백인들만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여배우 제이다 핑킷 스미스도 불참을 선언했는데 스미스는 이 동료 배우 윌 스미스의 아내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윌 스미스는 올해 이 컨커션, 이 뇌진탕이란 제목의 영화에서 법의학 병리학자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서 또 다른 영화상인 이 골든 글로브 영화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아카데미로부터는 외면받았습니다. 윌 스미스뿐만 아니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드리스 엘바, 세뮤얼 잭슨 등도 후보 명단에 오르질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킷 스미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거죠.
네. 자, 이렇게 수상 후보들이 백인 일색인 게요.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들이 주로 백인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아카데미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회원 가운데 약 94%가 백인으로 나타났고요. 77%가 남성이었습니다. 흑인은 2%였고 중남미계는 제2%도 되질 않았습니다. 또 평균 나이가 만 62살이었는데요. 50살 이하는 전체 14%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네.
현재 아카데미 회원 수는 6,300명이 이르는데요. 다들 영화산업 종사자들이고 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 회원 2명의 추천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 회원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백인 남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뭐 회원들이 다양성이 부족하니까 그런 점이 후보 선정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겠죠.
예, 왜냐하면 아카데미상 후보는 이들 회원의 투표로 정해지거든요.
네.
이 논란이 커지자 쉐리븐 아이삭스 아카데미 회장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흑인인 아이삭스 회장은 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후보들이 모두 백인이어서 자신도 몹시 속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조처를 약속했는데
네.
인종과 나이,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회원 모집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제시카의 노래 굿바이 골라봤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요. 메카시즘이 조만간 트럼피즘으로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제하의 기고문을 실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메카시즘과 트럼피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메카시즘이란 뭘까요?
네, 메카시는 메카시라는 말의 사상이나 주의를 뜻하는 영어 이즘을 붙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이 메카시는 1950년대에 활동한 미국의 정치인인 조셉 레이먼드 메카시의 성인데요. 이 조셉 메카시는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주 출신으로 1947년부터 1957년 사망할 때까지 공화당 상원 의원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메카시는 1950년 2월 9일에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공화당 모임에서 미국 국무부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있다는 이 폭탄 발언을 하면서 미국 정가는 물론이고 교육계, 노동계, 문화계조차 이념의 광풍 속으로 몰아나왔습니다. 이 메카시즘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쓸었던 적색공포, 이른바 반공 열풍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거짓과 선동 등을 일삼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메카시 의원의 주장은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네, 제대로 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무부에 있다는 공산주의자의 숫자를 두고도 오늘날까지 엇갈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카시 의원이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한 발언을 녹음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메카시 의원이 205명이라고 했다, 57명이라고 했다, 81명이라고 했다, 10명이다 이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메카시 본인 자신도 번번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어쨌거나 메카시는 국무부에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 전 세계가 이 냉전 시대를 맞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소련에 이어서 중국도 공산화가 됐고 한반도 역시 이 메카시 의원의 발언이 있고 난 지 몇 달 후에 전쟁이 있죠. 이런 공산주의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끼던 차에 메카시 의원의 이런 주장이 나오자 미국 조야는 발칵 뒤집힙니다. 이 소련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안에서 공산주의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광풍이 휘몰아쳤고요. 그 중심에 바로 이 메카시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메카시즘, 거짓과 선동주의.
1950년 6월 이 공화당 의원 몇 명이 이른바 양심 선언을 합니다. 자신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거죠. 이는 메카시의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었습니다. 특히 에드거 후보, 당시 연방수사국 국장의 존재는 메카시 의원에게는 든든한 지렛대였는데요. 거기다가 1953년에 이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가 들어서자 메카시 의원은 상원정보활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이 정부 안의 공산주의자 색출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이 내노라 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지어 유명 영화배우인 찰리 채프린 같은 문학의 인사조차 이 반공, 메카시즘의 광풍에 휩쓸려서 일자리를 잃어야 했는데요. 메카시는 급기야 이 정부와 군까지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이 공산주의에 너무 약하게 대처한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똥을 피해서 잔뜩 몸살이고 있던 정치인과 전문가, 지식인들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일어섭니다. 메카시의 주장에 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결국 메카시 의원은 1954년 12월 상원에서 불신임됩니다. 메카시 의원은 상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 동료 의원들이 그를 기피했죠. 그로부터 3년 뒤 메카시 의원은 48살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 공식 사인은 간염이었는데요. 알코올 중독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메카시가 주장한 대로 이 공산당 세력이 미국 정부 깊숙이 파고든 적은 미국 역사상 없었다는 게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이번엔 트럼피즘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트럼피즘은 메카시즘처럼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경선주자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성에다가 이즘을 붙인 말입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에는 이 트럼피즘이 조만간 거짓과 선동, 날조를 상징하는 메카시즘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었죠. 이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막말 정치로 유명합니다.
When Mexico sends its people, they're not sending their best.
한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얘기합니다.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그런데 트럼프 후보,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 땅에 좋은 걸 갖고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건 마약과 범죄, 강간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뉴욕에 있던 수많은 이슬람교 신자들이 환호하는 걸 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말하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도가 지나치다, 선을 넘었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하지만 지지자들로부터는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할 말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트럼피즘은 선거 초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일으키던 돌풍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대중인기 영합주의에 의존해서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 이 정치적 극단주의에 의존하는 현상을 빗대서 트럼피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성 정치에 대한 염증,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피즘을 부상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메카시즘과 트럼피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I would recommend. I would recommend. 미국은 다양한 문화의 나라입니다. America is a diverse country. 그래서 여러 나라의 민속 음식을 food truck을 통해 먹어볼 수 있는데요. food truck은 주방 시설을 갖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이동 차량입니다. 네, food truck. 요즘 미국에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od truck은 날마다 장소가 바뀌는데요. 사람들은 Twitter나 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 즉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이동 음식점이 언제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셜 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한국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우리 회사 앞에 온다는 걸 확인하고 점심시간 때 사 먹으러 나갔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I would recommend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전에 제가 푸드트럭에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볼까요? Listen carefully.
Number 34, kimchi sub with a Diet Coke. Here you go. Next in line.
Hi, it's my first time here. What should I order?
I would recommend the kimchi sub. It's everyone's favorite.
Kimchi? Ooh, but isn't kimchi spicy though?
The kimchi sub has the spicy kick, but Americans really like it. It's quite popular.
Okay, sounds good. I'll give it a try.
Anything else?
No, that's it.
Your ticket number is 35.
난 이곳에 처음이에요. What should I order? 어떤 음식을 주문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라는 사람이 I would recommend the kimchi sandwich. 저는 손님에게 김치 샌드위치를 추천합니다. It's everyone's favorite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기에는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제가 But isn't kimchi spicy? 그런데 김치는 맵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라는 사람은 미소를 지으면서 맵긴 매워도 미국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상당히 인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4, kimchi sub with a Diet Coke. Here you go. Next in line.
Hi, it's my first time here. What should I order?
I would recommend the kimchi sub. It's everyone's favorite.
Kimchi? Ooh, but isn't kimchi spicy, though?
The kimchi sub has the spicy kick, but Americans really like it. It's quite popular.
Okay, sounds good. I'll give it a try.
오늘의 영어 표현은 I would recommend. I would recommend이죠? Recommend는 추천하다 또는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would recommend 하면 나는 무엇무엇을 추천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푸드트럭에 일하는 사람이 I would recommend the kimchi sub 라고 했죠. 나는 손님에게 김치 샌드위치를 추천해요 라고 했습니다. Now it's your turn. I'll say it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추천하다 또는 권하다. 그렇죠? Recommend. Recommend이죠? 나는 무엇무엇을 추천하다. 네, 맞습니다. I would recommend. I would recommend입니다. I would recommend practic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이래로 네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형화된 수소폭탄을 실험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북한의 어떤 종류의 핵실험도 명백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즉각 이번 핵실험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기존보다 더 중대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강화된 압박에 핵실험으로 대응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그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고강도의 책임을 부과하고 포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새 제재를 통해 북한을 제어할 핵심적 역할을 할 책임이 유엔 안보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영내 당사국들을 비롯한 다른 관련 국가들과 함께 북한 핵실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영내 동맹국들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미국 유엔 주재 대사는 성명을 통해 북한은 무모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로 인해 주민들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스스로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의 안보와 동맹국 방어, 영내 안정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또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